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은 힘들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힘든 전염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파괴할 것처럼 힘 있는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외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적인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기저기에서 교회의 부패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교회의 타락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회자의 범죄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도들이 세 속에 머물러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 방식을 더 좋아하고 그 방식으로 하여 치닫는 소리를 듣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배척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치 교회의 목을 옥죄이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제 교회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소멸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안으로 부패가 있고 바깥으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현장 가운데 오늘 신자들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치 하루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교회 현실 앞에서 과연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소리입니까? 교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라는 이런 소리입니까? 아니면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가 부패하였을 때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 같은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교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눈물겨울 정도로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주의 날에 그의 고통을 다 토로하지 않으면 살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여, 주님의 성천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주의 성천의 소식 안에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이루어간 소식들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질문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소식 앞에서 절망인가? 아니면 이 소식들 앞에서 더욱더 힘을 내고 투쟁할 것인가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의 성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전투적인 삶의 위로를 줍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교회를 위한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성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뱀의 우선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를 취하심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의 성천의 의미입니다. 둘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입니다. 셋째,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첫째, 주님의 성천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마쳤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일을 맡기실 때 주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내가 성천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혼자 되어졌구나 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혼자 된 것입니까? 여기서 성천에 대한 말씀은 올려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심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늘로 올라가심을 이루신 분이 주님 자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엔 적어도 주님 자신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천을 가져온 이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죽음에서 부활한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를 압니다. 그들은 결코 성천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게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신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전의 자리가 하나님 우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하나님 우편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 단순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올려지심은 단순히 돌아가셨다라는 옛 자리의 복원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에녹의 사건을 다루면서 성천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천의 사건은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심판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에녹에는 정말로 야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녹은 회개를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하고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노아 시대에 가보게 되어지면 겨우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야훼 하나님은 성천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을 보이신 것은 단순히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참된 구원이 야훼 하나님을 따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성천의 사건은 엘리야의 성천에서 봅니다. 우리는 아합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패역함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표적을 보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언약적인 저주가 시행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서 기우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저주가 찾아왔고 그 저주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으로 돌이키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 850명을 세우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누가 참신인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제물을 들여두고 그들의 신이 연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자신만이 참 신이며 자신 외에는 신이 없음을 천명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노력하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 제사 사건에서 끊임없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지만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신들은 조롱하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야훼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배교하였고 그들의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숨기던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걸어간 백성들은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포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천의 모습을 보이신 것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갑자기 그리고 전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들의 눈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에 관해서 되어진 것을 읽어본 것과 같은 것이다. 에녹의 성전에서 불멸성의 예가 분명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그런 확실한 믿음을 성화시켜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녹과 엘리야의 성전의 사건을 두고서 어떻게 이야기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배교의 시대를 살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불러 올리신다라는 사실을 이 성전의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증거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셔야 할 만큼 배교의 심각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참된 신자에게 주어진 증거로서 성천을 보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이래로 찾아온 죽음의 형벌이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천의 사건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성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천의 사건은 정말로 배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죄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올려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사건과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큰 차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성천과 이들의 성천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찾아온 허감과 부활 그리고 성천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확실한 증거 한 가지가 드러나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죽음이 찾아왔는지를 봅니다. 그 죽음은 화염금을 두어서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즉 죄와 저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저주인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습니다. 그때 온 땅에 허감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 날에 임한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의 날에 임한 허감, 죽음의 저주의 허감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절규하시며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저주의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오직 죄의 저주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제의 길이 없는 그 현장을 주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엘리야나 아니면 우리는 이 에녹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이 사건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멀리 하시는가, 얼마나 생명나무 열매를 주실 수 없는가라는 사건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없는 그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리어졌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성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에녹 엘리야의 죽음에서 보지 않고 성천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보시고 성천의 연장을 보이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엘리야와 에녹의 사건에서 적어도 우리는 죽음의 사건을 못 봅니다. 근데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란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성천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짐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를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죄의 진노를 짊어지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올려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천시키셔서 정말로 우리의 진노의 짐을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천을 가져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리워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분의 언덕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마가가 예수님 부활한 후 6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기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되셨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진노가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천으로 말미암아 죄의 진노가 풀어지신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천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성천은 경건한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간 백성들에 대하여 죄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증거하고 참된 믿음으로 삼 백성에게 영원한 죽음이 없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성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의 성천에 머물러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행전 7장 56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즉 마가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래전에 다윗의 시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앉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른편에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앉으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옆에 앉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앉으라 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생애 동안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40일간의 사역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는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통치, 즉 왕국을 받아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방문한 애굽의 바로는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내 보좌에 앉으라는 것을 바세바에게 확언해 주었던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림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두고 지금 주님은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 궤 앞으로 간다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47편 8절에 하나님이 묵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 세상의 왕 되시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이를 바울은 이렇게 드러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사역을 즐거워하며 앉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오른쪽에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 자주 오른쪽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가 하나님 우편 자리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우편이다, 오른쪽이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에 이스라엘 군대를 수장시킨 야훼 하나님 능력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오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표현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자리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특별히 어디 앉으셨는지를 밝힙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일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드러내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에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주의 백성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성천하셔서 신자들의 죽음에서 용서를 보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가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목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적어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사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천이 주는 위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주는 위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위로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는 신인 협동을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하게 되던 그 시대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생각하는 중에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시대에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시대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사실도 압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 않은 40명의 자객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항하게 했던 그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스라엘 통치자가 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여도 그들은 그 통치자를 향해서 저를 죽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항의하던 엄청난 배교를 가져오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여 가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 향해서 지금 마가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홀로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과 그들이 이루는 교회의 핍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주님은 서대반의 순교 현장에 서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에서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신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 복음의 일들을 하늘에서 계속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부활하시고 사망의 근실을 깨신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천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제의 나라에 회복된 나군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벗어나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모인 무리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두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혹독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주님은 우리 편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왕권을 가지시고 좌정하신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의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성전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죄의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천하였고 이 사실을 믿는 너희들, 이 사실을 전하는 너희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가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올려지게 할 것이다. 성천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다윗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성천시키시고 당신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심을 보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원수를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으며 성천하며 주께서 다스리는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결코 고통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